지금부터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제공하는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회복 사역을 위해서 늘 공부하는 중독 회복 상담자이신 이혜왕 선교사님이 나와 계시고요. 저는 한선희입니다. 자,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죠?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중독자의 신념 체제와 자녀의 회복 간섭 참여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미리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가족들이 중독자로 회복으로 안내하려면은 먼저 중독자의 내면과 방어의식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대부분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서 부모들이 쉬쉬하면서 중독 문제를 자녀들에게는 비밀로 하는 경향이 많지요. 부모의 회복 간섭에 자녀들을 참석시키는 점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선교사님, 우선 왜 사람들은 기분 좋은 일들에 매료되고 어떤 정서 감정이 이끌려서 중독으로 치닫게 되는지 먼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선희 아나운서께서는 그 순발력이 대단하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참으로 그 좋은 질문으로 방송을 오늘 스타트 하시는데,
아, 예. 예,
인터넷 중독과 그 도박 중독은 아주 그 심각하지만, 네. 한번 약물 남용을 중심으로 그 설명을 해보겠어요.
네네.
알코올은 오늘날 그 사회에서 가장 그 사교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네.
또 합법적으로 또 판매되고 있어갖고, 누구나 쉽게 마실 수 있죠. 또 1995년도에 그 미국 마약 남용 기관에서 그 발표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은
네.
고등학생 3분의 1이 마리화나를 피운다고 해갖고 누구나 그 약물에 의존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러한 그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중독 문제를 그 자세히 살펴보면 인종이나 연령이나 성별, 국가, 문화는 서로가 달라도
네.
사람들은 중독 물질이나 행위로 동일한 그 증상을 보이고
네.
또 동일한 강박적인 충동 심리를 보이고
네.
또 동일한 중독 장애 등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그래서 중독증 치료 방법은 일반 질병들과 다른데도 가족들은
네.
병원에나 보내야겠다든지
네.
그런 의료적인 치료에만 관심을 기울이시는 경향이고
네.
중독자는 그 자신의 병을 극구 부인하면서 치료를
네.
거부하는 특성 때문에 중독 문제로 더 망가져가는데도 정서적 신드롬이 이끌려갖고 계속
네.
그 자신의 문제를 부인하게 되어갖고
네.
중독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죠.
아, 그렇군요. 자, 방금 중독자는 정서적 신드롬으로 점점 더 자신의 중독 문제를 부인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자, 이 말씀에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중독자의 정서적 신드롬을 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그 감정 흐름을 그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네.
사람들은 이 정도면 노말,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럴 때도 더 기분을 좋게 갖고 싶어 하죠.
네.
또 견디기 힘든 그 페인, 고통을
네.
느끼게 되면은 더더욱 정상 이상의 도취감을 추구하게 되죠.
아.
그래서 사람은 정상, 도취감 또는 고통 이 세 가지 감정 갖고 있죠.
아.
그 예를 들어서 20대 청년이 처음으로 술을 마셨을 때
네.
어떤 기분 좋은 감정을 갖게 경험하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자고요.
예, 아마 요즘 하는 말로 야 정말 기분 짱이다 뭐 그런 말 많이 할 것 같고요. 왜 내가 진짜 이런 것을 몰랐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술이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을 호의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아, 예.
처음에 할 때.
네.
그래서 물론 음주 초기에는 체내에서 취기가 사라지면 다시 정상 기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노말로.
그렇죠. 네.
그러나 얼마 후에는 처음에 한 잔의 술로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졌다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잔을 더해서 두 잔의 술은 더 기분을 좋게 해줄 것이라는 그 의미심장한 발견을 하게 되죠. 스스로.
그렇군요.
예, 그 이때부터 적당한 주량으로 자신의 감정 변화를 통제하거나 또는 조절할 수 있다는 그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
점점 더 술에 의존하기 시작하죠.
그렇군요. 왜 술을 많이 먹는 거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술 강한 거에 대해서요.
그건 아주 엉터리죠, 그러니까.
글쎄 말이죠. 그렇군요. 네. 아마 청취자분들은 술이든 도박이든 그냥 많이, 자주 하다가 중독에 처하는 것으로만 알고 계실 텐데, 저도 그랬는데요. 알았다가 성 교수님의 그 감정 변화에 관한 설명을 듣고 새롭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중독 물체나 행위로 감정 변화를 체험한 다음에는 글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소위 그 무드 스윙 러닝이라고 그래갖고 감정 변화 학습을 그 단계를 정식으로 거치게 되죠.
아.
그 이 무렵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생각들이 마음에 스며들어갖고 그 술을 마시는 사람한테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첫째는 알코올이나 마약 또는 중독 행위는 항상 기분을 좋은 감정을 자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전신이 들뜨는 듯한 자신이 바라던 그 끝내주는 방향 그런 쪽으로 나를 만들어주는구나 하는 그 확신을 거듭하고 거듭하죠.
아, 이 문제가 끝내주는 게 문제군요.
예. 그래서 둘째는 나는 주량이나 도박 내기 정도를 통제해서 내 자신의 감정 변화를 적당히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갖게 돼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거죠. 네.
그다음에 셋째는 중독 물체나 행위를 매번 할 적마다 반드시 기분 좋은 감정을 내가 체험시켜 준다. 여러분, it works every time. 이런 것을 학습해요. 그래서 사람하고 관계에서 항상 그렇게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은 꼭 내가 하는 매번마다 똑같은 나한테 기분을 좋게 해준다. 이렇게 중독자들은 경험적으로 반복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새로운 중독 감정을 학습하게 되어갖고 나중에는 중독의 쇠사슬에 올가미가 그 씌어갖고 평생 그 노예로 만들게 되죠. 자기 자신을.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생 간다고 하셨던 말씀. 네, 그렇다면 성 교수님 너무나 조리 있게 그리고 중독으로 빠져드는 감정 학습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중독증에 대한 이해를 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과연 중독자들은 중독 기간이 길어지고 체험을 더 하게 되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그 학교나 그 직장에서 돌아와서 이제 매일 술 한 잔을 즐기던 사람이 주량이 두세 잔으로 이제 늘어나면서부터는 일상적인 일들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습니까?
한 잔 술 할 땐 괜찮은데 두세 잔 할 때부터는 잠깐 미뤄요. 그다음에 네 잔 술부터는 기분이 아주 좋아져갖고 이때부터는 감정 변화를 즐길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감정 변화를 의도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들을. 그다음에 이 당시는 술을 남용, 어뷰스 하는 것으로 보고 아직 중독된 상태는 아니지만 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걸 마시기만 하면 넉 잔 이상 마시면 아주 내가 요런 기분이 되는구나. 그다음에 마음과 뇌에 그런 것이 형성되기 것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술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근심 걱정을 덜어주고 힘든 일들을 해결해 준다고 믿게 되면서부터는 소위 소셜 드링커, 사교 음주자의 차원을 졸업하게 돼. 그레듀에이션. 졸업하게 되고 그리고 중독은 평생 동안 지니고 살아가야만 하는 고질병으로 되기 때문에 계속된 그 음주 행위는 의존성만 더 강화시키는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실례로 지지난주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한 분이 30대 분인데 매일 소주 3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셨는데 위가 구멍에 몇 개 났다 이게. 그리고 간이 많이 그 따뜻해지고 그래도 난 이대로 마시겠다 해서 계속 마시는 분이 계시네요.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도요. 네.
그러니까 그 내가 이걸 마시면 그만큼 내 고통을 덜 수 있다는 것에 아주 매료되는 거죠.
어떡하죠. 네, 물론 그런 상태가 되면은요 술에 의존되었다고 볼 수 있을 건데요. 참 심각한 문제네요. 아무래도 이 무렵부터는 왜 이런 말이 있죠. 저도 글쎄 간혹 들었던 것 같은데 술이 술을 마신다는 말이 있지요. 이게 진짜 지금 말씀하셨던 그거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는 어떤 위험들이 더 도사리고 있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소셜 드링커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한선희 아나운서님께서는 그 점점 더 까다로운 질문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물론 이때 급속도로 그 술을 마시는 횟수가 증가하고 주량도 늘어나죠. 그리고 그런데도 처음에 한두 잔 술 마실 때는 달라갖고 내가 왜 이럴까? 전에는 술을 마시면 항상 기분이 좋았었는데 요즘은 아무리 술을 마셔도 통 전에 느꼈던 그런 기분이 좋은 감정이 느낄 수 없다는 그 한탄을 할 때가 와요.
그렇습니까?
네, 그때는 아주 나빠진 상태예요. 이것은 자신이 기분 좋게 약물을 사용하는 기간을 과대평가, 오버에스티메이트 한 거죠.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다가 한참 하다보면 그것이 그렇게 안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이 약물을 망가지는 기간을 과소평가. 난 요 정도 하루에 몇 잔만 먹으면 난 몸이 괜찮다. 이거 과소평가 한 거죠. 그래서 몸이 망가지고 뇌가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술을 먹고 아무리 마약을 해도 처음에 마약이나 술을 먹었을 때 기분 좋았던 그 감정으로 다시 못 가요.
어떡하죠? 예,
중독이 되면은. 네. 그래서 중독 도박자는 물론 다른 분야의 중독자도 그렇게 되기는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서 사교 차원에서 술을 남용하는 소셜 드링크는 이 정도가 되면은 술을 절제하거나 중단하시죠. 아, 이거 아니로구나. 내가 몸에 바르면 안 된다. 근데 중독으로 가는 신들은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독이냐, 소셜 갬블러냐, 소셜 드링크냐 하는 것은 자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손을
자기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하고 소셜하고 다르죠.
아, 그렇군요.
예, 그게 다른 거. 그거 넘었으면은 강을 넘듯이 다시는 못 들어와요.
어떡하죠. 네. 근데 그거를 딱 느끼고 본인이 알아야 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의존된 그 상황,
네.
그 의존된 정도, 그 다음에
네.
여러 가지가 이제 이모션, 자기의 기본적인 이모션 이런 것이 깔려갖고,
네.
그거를 예, 그냥 순간적으로 결정을 못하면은 그대로 계속 빠져나가죠.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선교사님의 말씀을 설명을 듣고 보니까요. 마치 중독자의 감정 내면을 다 들여다본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사교 차원에서 알코올이나 마약을 남용하는 사람과 그 위험할 정도로 약물에 의존된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고 또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어렵습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그 다를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소셜 드링커와 알코올 중독자는 대개 다섯 가지 기준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죠.
아, 그래요.
비록 그 이 기준을 그 알코올을 예로 한 거지만
네.
모든 다른 중독 분야에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네네.
한선희 아나운서께서 먼저 그 네 가지 질문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첫째 기준은 그 사람의 약물 환영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증가되고 중독 물체 효과에 사로잡혀 있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예, 중독으로 치닫는 사람이 술이 기분 좋게 만들어주지만
네.
직업 때문에 이제 하루 종일 마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퇴근길에 어느 술집에 들려갖고
네.
술 한두 잔을 딱 한 다음에
네.
가족들이 저녁 식사 시간이 7시까지는 집에 들어가야 하겠다 하는 그런 자신의 그 셀프 임포스 룰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의 음주 규칙을 정해요.
아, 예.
예.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약물 효과에, 그러니까 그 술에 이제 사로잡혀갖고
네.
그런 기대감 점점 더 마시고 싶은 기대감이 커져서
네.
귀가 시간을 7시가 나중에 밤 12시가 넘도록 술을 마시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약물 환영 효과가 자꾸만 기대치가 증가되고
네.
예, 그다음에 예, 이걸 잠깐 마시면 마실수록 좋아진다는 것 때문에 해서 모든 아까 서너 잔을 마시면서도 예, 일상생활이 미뤄진다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네.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둘째 기준은요. 술이나 약물을 사용하거나 중독 행위를 하는 시간과 기회에 점점 더 엄격해지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독자는 그 자신이 중독 물질 행위를 하기로 되어 있는 시간을 주위 사람들로부터 방해받게 되면
네.
마치 자기가 이용당하거나 착취당하거나 학대받는 기분을 보여요. 내가 지금 술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장 못 먹게 한다면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집에서 술을 마시고 싶을 때 가족이 아, 여보 같이 쇼핑이나 가고 영화 구경 가자고 하면은
네.
뭐 온갖 핑계를 대면서 요리조리 빠져가고서 피하죠. 자기가
아.
술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아. 에,
그래서 중독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어떠한 일도 내 술 마시는 시간, 내 중독 행위를 하는 시간은 절대로 방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에, 이런 것을 우리가 시간과 교회에 점점 자기 시간을 엄격해지는 거죠.
아.
그게 이제 포스트 프라이어리티가 되는 거죠.
하, 참. 예, 그럼 셋째는요. 동일한 도취 효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술이나 약물 또는 중독 행위를 하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처음 그 술을 마실 때는 1차로만 끝을 내던 사람이
네.
점점 2차 가자, 뭐 3차까지 끝을 내고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 한국에도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많지요.
네.
한국 술 문화가
네.
그렇대지요.
네. 그 이제는 그 전에 마시던 술 정도로는 그 기분 좋은 그 똑같은 취기를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아, 아까 말씀하셨던 네. 한 잔에 네. 느꼈던 그 기분을.
네. 그래서 점점 더 술을 더 마셔야지 되는 줄 알고 자꾸만 더 마시기 때문에 그 영어로는 톨러런스에 대해서 주량이 늘어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도박도 맨 처음엔 1불짜리 내겨도 나중엔 100불짜리 뭐 500불짜리 한 번 커지는 것이 바로 그런 취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럼 넷째 기준은요. 술을 더 마시기 위해서 교묘하고 독특한 잔재주를 부리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청취자분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술을 오신다고 하면 은
네.
파티나 피크닉에 가시면 은 자신이 술을 도맡아서 관리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내가 따라준다 그러면서. 그래서
예.
거치로 보기엔 봉사나 일을 핑계 삼아서 술을 더 마실 기회를 본인이 만드는 것처럼 못해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술을 더 권해요. 그러면 술을 받은 사람이 다시 또 한 잔 주고 또 먹잖아요.
돌아온대죠.
예, 자기는 여러 사람 주고 자기는 여러 사람 얻어먹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술을 더 마시기 위해서는 각가지 그 특유한 잔재주를 부릴수록 예. 알코올 의존은 더욱 심해지게 마련이죠, 본인한테는. 네. 그게 집안에 술이 떨어지지 않게 이런 사람들은 미리 사다가 자꾸만 술병을 친구들 가지고 하니까 차고나 이런 지하 창고 같은데 허술한 데다 술병을 감춰놓기도 하고 그러죠.
술병을 감춰놓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집안에서 이거 재미난 건데요.
예.
집안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하고 술 하는 사람하고 감추는 면에서는 마약하는 사람이 더 쉬워요.
오, 그래요?
예, 보실까요? 네. 마약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자보다 훨씬 용이한 이유는
네.
담배갑 안에다가 마리아나를 숨길 수 있으면 담배 걷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예, 마리아나가 뭔지 잘
마리아나는 이게 그 저기 풀 마른 풀 같은 거 아, 예, 아, 아, 그런 걸 해갖고 이제 고보다 말아갖고 대마초에서 나온 거죠. 그 담배 모양 말아서 그 하는 게 뭐 가게에서도 지그재그 페이퍼라서 담배 뭐 그런 걸로 많이 쓴다 그죠.
예.
그 같이 집어넣으면은
그 모르겠군요.
모르겠죠.
담배를 말고. 네.
그다음에 그 이 그 정제로 된 마약 있잖아요. 엠페타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약 알약으로 된 거.
아.
그것은 일반 약병 밑에다가
그렇죠.
감춰놓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되게 집안에 한두 가지 뭐 이제 바이타민이나 뭐 약병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렇죠.
집어넣으면
뭐.
모른다 그렇죠. 그죠? 뭐. 예. 그다음에 코카인은 그 되게 하얀 가루거든요. 그러니까 베이비 파우더나 베이킹 소다나 가루 설탕 봉지 등에 숨겨서 놓을 수가 있죠.
아니 만약에 그러다 가족들이 모르고 이렇게
자기만 어떻게 하겠죠. 그래서
예.
집안에서 마약을 하다가 자녀나 그 얘기 배우자가 발각될 때까지는
네.
가족들은 집안에 마약이 있는지도 잘 모르게 되죠.
예.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마약 행위를 목격했을 때는 이미 뭐 어저께부터 한 게 아니고 어저께부터 벌써 1, 2년 전부터 하다가 예. 들킨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나요?
네.
야, 설명을 듣고 보니까요, 중독에 처한 사람들은 그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들은 열 사람이 한 사람을 못 막는다는 그 옛 속담처럼 늘 그 교묘한 방법들에 뒤떨어지기 마련일 것 같아요. 자, 우리들은 라디오 중독 중 회복 모임 첫 시간에는 회복 간섭이 필요한 그 정보를 알아보았죠. 그리고 두 번째 방송 시간에는 회복 간섭 교육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중독자의 감정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승 교사님,
네.
가족들이 실제로 중독자에게 회복 간섭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것들을 더 알아봐야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 변화가 이 정도로 됐으면 회복 간섭의 필요성을 이해하시게 됐죠.
네.
그다음에 이제 회복 간섭 전체 과정을 준비 작업,
네.
그다음에 예행 연습,
네.
회복 간섭 실시 이 세 가지 등으로 다시 크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네.
각 항목마다 그 설명할 내용이 너무 길고 많아서
네.
여러 차례로 나누어서 그 세부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네.
모든 회복 간섭 이론은 하나의 전체 과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뭐 준비 과정, 교육 과정, 어떤 실시 과정 이것이 어느 회복 간섭 개념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네. 그다음에 점점 더 회복 간섭에 대해서 알아보고 준비하실수록
네.
가족들이나 다른 그 참여자들은 중독자에게 회복 간섭을 실시하는 데 따른 두려움이 자연히 사라지게 돼 자신감이 생기시니까.
아, 예. 네.
그래서 참여자들은 중독자에게 왜 자신이 회복 간섭에 참여하게 되었는지와
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독자가 그 미스터 박이다, 미스터
네.
박이라고 할 경우에는
네네.
한번 그 남자분은 한번 거기서 읽어주겠습니까?
네네. 이게 미스터 박 이 부분이죠?
네네.
예, 미스터 박, 나는 너를 돌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어.
예, 그리고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미세스 리,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
당연하게.
네.
이 정도가 되면은.
그 정도로.
예, 예. 그러면은 막 두렵다가도 이제는 당당하게 얼굴을 막
말하고
예, 처음에 얘기하실 때, 그죠?
아, 예. 그렇군요. 네, 중독자와 대화 시에 말 서두르 조심스럽고 담대하게 꺼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자, 아무래도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회복 간섭에서 말을 골라서 대화를 하려면은요, 중독자의 그 신념 체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그런 면에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아주 그 잘 보셨어요.
네.
참여자들은 회복 간섭에서 사용할 대본을 그 미리 준비해갖고
아, 그래요?
방어 중독자의 그 방어 메커니즘과 신념 체제를 잘 살펴봐야만 하시고
네?
통상 중독자들을 우리가 얘기할 걸 A 성격하고 B의 두 가지 성격문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오,
그
네.
A 성격 측면은 뭐냐면은
네.
중독에 의존되어 오면서 생기는 방어 메커니즘이 A.
아.
그다음에 B 성격 측면은
네.
본래의 중독되기 전에 원래 친절하시고 네. 돌보고 강박적인 성격인 그런 신념들을 말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항상 상담하면은 남편이 중독자면은 그 두 가지를 이제 보라고 그러시죠.
네.
그래서 흔히 중독자들은 아무도 나를 돌보려고 하지 않는다거나
네.
또 아무도 내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 신념을 갖고 있기가 쉬우므로
네.
이러한 그 거짓 신념을 없애기 위해서는
네.
참석자들 각자는 그 회복 간섭에서 말할 용어 선택을 아주 신경을 쓰고 준비하셔야 되고 그렇게 네.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은요, 참석자들은 왜 가족들이 중독자를 돌봐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나 그 타당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회복 간섭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아주 잘 보셨어요. 그래서 회복 간섭을 교육시키는 전문가는 참석자들에게 그들이 평소 보고 느끼는 그 중독자의 장점과
네.
매력적인 점과 한두 가지를 서로 나누게 하죠. 미리.
네. 장점과 매력적인 면이요. 네.
또 그 회복 간섭의 이유를 이해하는 마음과 중독자의 네. 친절한 그 원래 양순한 그 비성격 측면을
네.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네. 얘기를 하고
네.
또 평소 가정에서 해오던 그 대지 언제 끊을 거냐 이런 네. 말과는 다르게
네.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네.
그 이렇게 회복 간섭 전문가는 여러 측면에서 참석자들에게 효과적이고
네.
비위협적이고
네.
그런 용어들을 찾아보도록 그 참석자들이 도와주죠.
네.
그다음에 한번 여기서 그럼 10대 자녀가
네.
아들이 그 중독자 아빠에게 이야기한 그 서론을
어허.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선희 아나운서께서 그 내용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0대 자녀가 잘 준비한 그 회복 간섭 서두를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특별히 가깝다고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장남이 되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와는 아주 절친한 관계였던 적이 많습니다. 우리 야구팀을 코치하여 주셨을 때에는 정말 아버지가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기억나세요? 어려서 아버지와 같이 경주용 차를 만들었을 때 비록 상은 타지 못했어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만든 작품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 아버지와 늘 함께하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감명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네, 정말 간결하면서도요. 아들은 아빠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화제를 꺼내면서 글쎄요, 자신은 아빠의 아들인 것을 자랑스럽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 선교사님은 일반 자녀들과 비교해서 볼 때 이 자녀의 회복 간섭 서론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중독증 회복 사역을 하다 보면은 잡지나 주간지에서도 볼 수 없는 그 처참한 이야기들을 많이 그 듣게 되죠.
네.
이 이야기는 2년 전에 한 중독자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네.
한 달간 그 도박과 술로 돈을 다 탕진하고 이제 오갈 데가 없어진 40대 아버지가
네.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네.
근데 아직도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못한 그 아버지 눈에는 집안에 돈이 될 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고 단지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시오.
그래서 아들이 학교 간 사이에
네.
아버지는 그 아들 컴퓨터를 들고 나가서 헐값에 팔아갖고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다가 또다시 PC방에 가서 온종일 게임을 한 거죠.
어떡해요.
그리고 밤늦게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 보고 이놈아 어서 이 집에서 나가버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이요. 아버지를
네.
보고요.
예.
보나마나 그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서 자신이 잘못한 것보다는 아들은 무척 야속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얘기하기를 아내로부터 그 들은 어떠한 그 수많은 질타보다도
네.
아들이 그런 언행에 견딜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공부 자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아빠한테 실망이 컸는데
네.
이러한 일은 회복 작업을 통해서 회복하지 않는 한
네.
어느 중독 과정에서는 예상되는 일이죠. 이런 일은.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아기들 저금 통장 있지 않습니까?
네.
돼지 저금통.
네.
거기를 밑줄 뚫고 돈을 다 뽑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발로 툭 차갖고 가벼우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자기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은 저금통을 들고 다녀요. 집에서.
어떡해요.
예. 그래서 하지만 우리들은 지금 중독자를
네.
회복으로 안내려는 준비 학습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희망적으로.
그렇죠. 예. 예.
회복 간섭 서두를 이렇게 잘 준비하는 자녀 이야기에서는 보면은
네.
분노심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네.
또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죠.
네.
근데 회복 간섭의 두 가지 구성 요소가 뭐냐면 하나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예.
다른 하나는 사랑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들을 한꺼번에 시작하고 있죠.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같이 경주용 차를 할 때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좋았다. 이때 뒷받침 보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럼 선교사님, 방금 소개해 주신 그 두 자녀 이야기를 들은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실제로 비교가 된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보는데요. 만약 우리들이 중독자가 마음을 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될 내용이 없이 단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중독자의 마음에 전달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회복 간섭에서 위험과 그 진실성이 결여된 대화는 거부 반응만 야기시킬 것으로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세하고 구체적인 네. 내용 제시가 필요한 것이며
네.
회복 간섭 참여자들이 중독자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대화를 나누시고
네.
회복을 지원하려는 그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네.
참여자들도 회복 간섭 준비시키는데 사람으로부터 분노심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지원과 네. 도움을 그 받아야죠.
네.
그래서 따라서 회복 간섭을 안내하는 사람은 참석자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마음과
네.
사랑을 뒷받침하는 그 증거적인 사항을 곁들여갖고
네.
차분히 그리고 그 거부 반응 없이 서로 관심사를 나눌 수 있도록 회복 간섭을 그 하면은
네.
그 성공률도 아주 자연 높아지게 마련이죠.
네, 그렇군요. 네,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예. 자, 청취자 여러분, 자녀가 준비한 회복 간섭 서론에서 아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면 중독자로 회복으로 안내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오늘도 중독 가족들을, 가정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시는 말씀을 전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사랑하는 마음과 증거를 곁들인 대화 방법은 중독 문제가 없는 가정에서도 중독 예방의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제 회복 모임에 참여나 더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은요, 909 지역번호입니다. 595국에 1114번으로 전화하시면은 이혜왕 선교사님과 직접 통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으로 상담 받으실 내용도 알려주셔서요, 청취자와 함께하는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왕 선교사님과 저는 한선희 아나운서였습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참여 가족 여러분, 다음 회복 방송 시간까지 평안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